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봄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은 3대 7중 재앙 중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대 7중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연대기 시간 순서가 아닌 동일한 이런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종말의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런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독수리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독수리를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 빠른 그런 심판의 의미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호세아 8장 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도 보면요, 49절에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느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이 독수리가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공중에서 먹이를 보고 급하게 달려드는 이 독수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급속하게 악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독수리가 심판의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독수리의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독수리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독수리요,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화라고 외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날에 있을 심판의 본진적, 본질적 의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화를,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와 인도를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땅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을 가톨릭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을 마틴 루터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반대로 이 개신교에서는요, 이것을 교황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사탄이라고 해석한 것처럼 오늘 보면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사탄이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기뻐하며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이 떨어지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핍토. 근데 이 핍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이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도요, 헬라어 핍토의 완료 능동태 분사입니다. 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를 붙잡아 던져 넣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도 내려와라는 그 단어가, 내려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성육신과 재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이 별인 사탄이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사탄이 패배하여 땅에 떨어졌을까요?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이 사탄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악인들,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땅에 떨어진 사탄을 사용하시고 또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선한 천사가 내려와 사탄이 가진 이 무적행의 열쇠를 빼앗고 그를, 이 악한 사탄을 무적행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귀신들, 황충이라고 나오죠. 메뚜기입니다. 이 악한 귀신들에게는 그들의 왕이 있는데 이는 무적행의 사자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무적행의 사자인 이 사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구멍에서, 이 무적행의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연기가 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과 임재를 상징할 때 이 성전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기는요 해와 공기 곧 공중 하늘을 어둡게 하는 연기죠. 즉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워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의 자리 무적행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3절을 보면요. 이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는 이 황충은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 출몰했던 이 메뚜기 때는요. 태풍에 버금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10장 15절에 보면요. 메뚜기 장면이 나오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메뚜기 때가 이 애굽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해를 다 가려서 어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이 심판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프리카는 이런 메뚜기 때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가로 세로 1km 안에 이 메뚜기가요 약 8천만 마리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천만, 가로 세로 1km에 모인 이 8천만 마리의 이 메뚜기 떼가요,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하죠. 지금이요, 지금.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이 가로 세로 1km에 8천만 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무리 지어 날 때는 보고된 상황입니다. 길이가 60km, 폭 40km에 이르는까지 발견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날아다니며 지나가는 모든 것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메뚜기 떼는 사람은 해치지 않습니다. 식물만을 다 먹어치우는데 이 메뚜기 떼들은 식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요. 사람들만 해하는 전갈과 같이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쏘아서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메뚜기들은 전갈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5절을 보면요, 이 메뚜기들이 5달 동안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쏘아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을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이 마지막 때에도요,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통이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고난을 주십니다. 건강을 치시고 물질도 치시고요, 마침내 그것으로 안 된다 싶으면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한 여집사님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요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 여집사님이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늘 눈치를 보면서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 남편분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저희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요, 지금도 귀 속에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뭐라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침착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놀랍게도 이 남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불과 몇 달이 안 지난 것 같아요. 두 달 제 기억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신방을 가정으로 집으로 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얼굴이요 평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지막까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제가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 말만, 말도 잘 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요, 누워만 계셨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만 먹고 계시는데도요, 누워서 CTS 같은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찬양을 뭐 잘 하시지는 못하시지만 따라하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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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힘도 없으시고 그러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임종기도를 드리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살아나실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제가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여직생이 나중에 이제 교역자의 길로 전도사로 간다고 신학교에 가는 것을 제가 보았죠. 근데 이 남편분이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업도 잘해서 돈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감도 넘쳐서 이 암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고칠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고칠 수 있다. 지리산으로 가서요. 거기 살면서 좋은 음식, 뭐 약초,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2개월 만에 온몸에 전이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강팍하셨던 이분이요. 이 남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암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을 당한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남편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이들에게 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인지요.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5달 동안 끊이지 않도록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인이 받게 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미리 깨닫게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이 받게 될 이 고통은 너희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의 고통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기를 원하여도 죽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통 속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와 영접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엄청난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통과 재앙 앞에서도 이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복술과 은행과 도둑질을 멈추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가 이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워지고 기가 막혀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요, 상가 건물입니다. 1층은 국수집, 2층은 저희 가정집이고요. 3층은 원래 가정집이었습니다. 8년째 제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설 전에 저희 집 3층, 위층에 옥황신당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보니까 이게 조그만 게 붙어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만 했죠. 계속 기도만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영혼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보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옥황신당 그 조그만 간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기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불쌍하니까요.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황금교회 근처에 이 남양학교 있잖아요. 남양학교 근처로 옮겨갔더라고요. 이사갔더라고요. 멀지도 않아요. 지산동.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옮겨가봐서 또 안 하고 돌아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미혹해서 악한 마귀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하고 싶어서 일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사로잡혔는데 귀신 들렸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떨쳐낼 수가 없으니까 사로잡혀서 떨쳐낼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속이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양.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악한 마귀의 꾀임과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이 불경건 자들에게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들을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더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쏘는 이 메뚜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모습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 같은 관, 왕의 이미지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세자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사람의 얼굴 속이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털 유혹, 매력. 사자의 이빨, 강력한 이빨이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데 그것은 이 메뚜기를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메뚜기의 모습은 마귀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를 이마에 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려는 악한 영적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은 이런 무시무시한 메뚜기들에게 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를 이마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할 전갈의 권세를 가진 이 메뚜기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은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아바돈은요,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파멸. 헬라어로 아볼론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파멸은 종종 죽은 자들의 영적인 수월 또는 죽음과 동일시되는 말이었다고 하죠. 수월, 뭐 음부, 또 이런 무적행,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파멸시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메뚜기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의 왕이며 무적행의 사자이며 그림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메뚜기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는 사탄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모스 7장 1절을요. 우리 개역개정성경이 아니라 이 70인 여계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보라 메뚜기 때가 오고 있음이라. 그리고 보라 파괴적인 젊은 메뚜기들 중 하나는 곡왕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곡왕이라는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70인 여계에서는 이 메뚜기들의 왕이 곡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72장 아모스 7장 1절은 이 메뚜기 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 왕의 큰 군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보면요. 천년이 참여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곡과 마곡의 지도자인 임금 그 왕 곡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요.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이 무적의 사자 아바돈 아볼로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을 지칭하는 아바돈과 아볼로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사탄은 우리를 파멸, 멸망시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탄, 우리를 멸망, 파멸시키는 사탄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을 고통스럽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손에 넘겨주셔서 죽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사탄처럼 파멸시키는 것,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가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속이고 미혹하여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 저 무적행 지옥불에 던져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앙은 끝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은요.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독수리가 화 세 번 말씀하죠. 첫 번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간 것이죠.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런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서 이 재앙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죠. 요한이 본 다섯 나팔 심판에 대한 환상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화가 둘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화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고통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화와 재앙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더 큰 화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크고 넓고 높고 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즉각적으로 빨리 멸망시키시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통,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말세의 때는 고통의 때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고통, 이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재앙과 징조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마지막 때가 그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멸망의 왕 아볼루온,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미혹을 받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전하고 증거하심으로 그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